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문구의 첫 단어를 따서 YOLO, YOLO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란 뜻으로 통하죠.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남들처럼 살 것 있나, 내 뜻대로 하고픈 대로 살자라고 풀이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무모한 도전이나 과소비에 빠져서 마치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어떤 시대풍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요, 보통 이 욜로라는 말을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족을 이루는 것에 더 의미를 두지 않고 딱 한 번 태어나고 죽는 인생인데 시간과 돈을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표현으로 이 말을 종종 사용하더군요. 그런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배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녀가 없는 성인의 약 44%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18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긴 한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미래에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녀가 없고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한 성인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였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한 국립보건통계센터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미국에서 3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197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출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준 주요인이지만 그 밖에도 의료, 재정, 미혼, 배우자의 나이, 세상 돌아가는 게 불안하고 기후도 나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8일에서 24일 18살에서 49살 미국인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는 이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나이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면서 40대 이상이 젊은 층보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요.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추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상승 등이 결혼 등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억울한 흑인들. 62살의 흑인 남성 스트릭랜드 씨는 1978년 그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3중 살인 사건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미주리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실을 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43년 만에 그의 억울한 옥살이가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22일 CNN은 1949년 백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흑인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레이크 카운티 순회법원의 헤이디 데이비스 판사가 이미 숨진 어니스트 토마스와 세뮤얼 세퍼드에 대한 기소와 찰스 그린리와 월터 어빈 등 4명의 흑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주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1949년 플로리다 올랜도시에서 약 50km 떨어진 그로브랜드라는 곳에서 노마 페지트라는 백인 소녀를 성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네 사람은 그로브랜드의 4인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었습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차별 정책이 실시됐던 시기 발생한 최악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페지트의 증언이 의심스러웠고 증거도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배심원들이 그들을 유죄 판결한 것이죠.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찰스 그린리의 딸 캐린 그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당시 내 아버지가 배려심이 깊고 사랑이 많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누구도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모두를 사랑하고 끌어안았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빌 글랜드슨 검사는 72년 동안 가족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오면서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랜드 검사가 지난달 네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청했었던 건데요. 그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오늘의 판결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여성은 자동차가 그로브랜드에서 고장났으며 네 사람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증언했고 네 사람을 체포한 경찰이 고문 끝에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았습니다. 유치장에서 탈출한 토마스는 사살됐고 그린리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셰퍼드와 어빈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재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 그로브랜드 카운티 유치장에서 보안관에게 총격을 당해 셰퍼드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어빈은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살아남았습니다. 어빈은 뒤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는데요. 보안관은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했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직원들은 더 이상 출근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지난 7월 백신 요구 사항 정책을 시행했지만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주에 서명한 플로리다 법률은 회사가 백신 의무 사항이 있는 다른 고용주와 함께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은 이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동료와 손님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디즈니는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디즈니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배우와 게스트의 안전과 웰빙에 계속 집중해왔기 때문에 의무적인 백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플로리다 직원의 90%가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대변인은 적절한 법적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의 예방접종 정책 일시 중지는 디즈니 월드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 일본의 도쿄 디즈니, 프랑스의 디즈니랜드 파리,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른 테마파크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천 명의 근로자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해고됐습니다. 디즈니는 13개월 이상 문을 닫았다가 7월에 다시 문을 열었고 티켓과 할인 판매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었죠. 그 후로 디즈니 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출연진이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으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한국 외교관리의 공개 질의에 국무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며 미한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먼저 한국 외교관리의 공개 질의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의 공개 질의였는데요. 앞서 최 차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중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과 나쁜 관계를 갖는 것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이익인지 수사적 의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미 국무부가 답을 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BOA가 이에 대한 답변을 물론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 관리가 나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워싱턴에서 한국의 선택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데 대해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인 답변 대신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국무부 답변 한번 살펴볼까요?
국무부는 미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권위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전염병에서 기후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21세기 도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하고 이는 오직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미국이 대중국 견제 등에 한국이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자, 사실상 중국 견제에 이 한국에 동참해달라는 뜻이네요.
네, 국무부는 한중 관계를 뛰어넘는 미한 관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예.
1953년 이후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되어왔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군사 국방 관계는 철통 같고 흔들림이 없지만 상호 신뢰와 경제적, 민주적 가치 공유에 기반한 유대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인적 관계는 똑같이 견고하고 지속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최종건 차관의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 차관은 당시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미국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으로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건데요. 최 차관은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말까지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한국 당국자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지칭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워싱턴의 분위기를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조약 동맹이자 한국을 침략한 마지막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 묘사되는 것을 듣는 건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 강압을 가하는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버리고 선택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을 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이미 오래전 결정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저조하다는 내용이네요.
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지는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개 나라가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가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입니다.
예.
하지만 이 중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로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이 20%가 안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고서를 제출한 37개 나라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입니다. 결국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미제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럼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로 명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들 41개 나라의 보고서 제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였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각국 보고서 제출이 시급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영양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국제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어린이 영양 섭취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세계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0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2021 세계 영양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아동 영양 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5세 미만 발육 부진과 저체중, 모유, 수유 등 3개 부문에서는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10대 영양 목표는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비만, 저출산율, 성인 남녀 비만과 당뇨, 가임기 여성 빈혈, 모유, 수유 등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 중 3개 부문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전을 보이지 않는 부문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 부문들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전이 없거나 악화한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빈혈 부문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아보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산모의 빈혈 유병률은 38.9%로 2000년에 39.7%에서 2010년 37.2%로 꾸준히 하락하다 다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시아 지역 평균 27.1%보다 11.8% 높은 겁니다.
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졌습니까?
지난 2000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였는데요. 5세 미만 저체중 비율 역시 2.5%로 전 세계의 평균인 2.0%보다 높았습니다.
네.
또 전체 북한 주민들로 보더라도 영양 부족 비율은 47.6%,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전반적인 영양 상태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보고서는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전 세계 1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식단과 그로 인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상황이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성인 사망의 25%가 불량한 음식 섭취에서 온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사회 세부 안건들을 다루는 유엔총회 6개 위원회가 의제 토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각 위원회에선 북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각국 대표들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에서 6까지 각 위원회는 국제사회 여러 사안들을 주제별로 다루는데요. 이 중 1위원회는 군축과 안보 문제를, 2위원회는 경제, 3위원회는 인권, 4위원회는 특별정치, 5와 6위원회는 각각 행정예산과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이들 위원회들이 북한 문제를 다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뤄진 곳은 올해도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였습니다. 핵은 물론 재래식과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과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겠군요.
네, 특히 유럽 나라들이 일제히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점이 두드러집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또 유럽연합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 다만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에서만큼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반박을 했겠네요.
네, 1위원회에선 북한을 비판한 나라들을 일일이 지칭하며 적극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핵 위기의 주범이 북한이 아닌 미국이란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는데요. 3위원회 회의에선 북한이 일본 등 특정 국가의 발언에 반박을 하고 또 일본이 재반박을 하면서 설전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유엔 총회가 보통 9월에 개막을 하는데요. 위원회가 논의한 내용들 어떻게 다뤄지나요?
유엔 총회 6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월과 11월 토론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마련한 결의안을 12월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올해는 1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과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1건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Fox News 앵커 제시카 스톤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대담을 나눴는데요. 대화 내용에 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오늘은 대표적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 앵커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을 출입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내부에서 취재한 제시카 스톤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ah, my name is Jessica Stone. I am a journalist based in Washington, D.C., but I tend to travel from here. This is my home base. I've worked for Fox News quite a bit and Fox News Radio as both an anchor and reporter.
네, 제 이름은 제시카 스톤입니다. 워싱턴 D.C.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언론인입니다. 이 지역에 산 지는 13년이 넘었지만 세계 곳곳으로 취재를 다녀서 거주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여러 매체를 거쳤는데요. 폭스 뉴스 산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앵커를 맡고 있고요. 폭스 비즈니스 채널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을 생중계할 때 스톤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자주 봤습니다.
I've also worked for television as their White House correspondent during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네, 2019년까지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아우르는 시기였습니다. 백악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사건들과 발표 내용 등을 현장에서 시청자들께 전해드렸어요.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I think one of the more recent highlights was covering President Trump's state visit to China.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2017년 11월 중국 국빈 방문에 수행 기자로 갔던 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취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외교, 안보, 무역 현안에 관해 반중국 발언들로 가득 채웠잖아요. 취임 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에도 강경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시 주석을 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던 시점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징에 처음 가보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당시 두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usiness meetings to cover a lo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re was a lot of hope, of course, at that time, which now we know the rest of the story. The relationship is quite a bit different, but that was a really exciting.
수많은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어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전 세계로 타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그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뿐 아니라 지역 안보 측면에서도 미중 관계 긴장이 높아졌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이전 행정부의 백악관을 내부에서 취재하셨는데 이번 주 출범 한 달을 맞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My expectation and my hope, like so many Americans, is that we will have some healing and some restoration of American unity.
대다수 미국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통합이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백악관 출입 시절을 좋은 기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안 좋았던 일도 있었겠죠?
Just the times I've been very close to death and covering death. I was two months in Afghanistan, and I witnessed attacks beneath me from a helicopter. And I think one of the worst.
취재 현장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헬리콥터 공격이 바로 등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종군 기자로서 미군 부대와 함께 전장에서 두 달을 지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죽음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어요.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시신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그 장면을 보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악관부터 전쟁터까지 극적인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t's interesting that the question comes up now. I've actually had the question from other people for some reason in this season. I was never raised to think of my gender as an impediment to doing anything. I was raised to believe that this that we live in a meritocracy, meaning that we can do whatever we set our mind to. And while that is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성별, 인종, 나이,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현실은 조금 다르죠. 이상적으로 양성평등이 구현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언론계에서만큼은 빠르게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에서 양성관계가 빠르게 개선됐다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I believe there was a press conference with Jen Psaki last week. In fact,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where all of the journalists in the briefing room are.
얼마 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는 순간 브리핑 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요즘도 브리핑에 종종 참석하는데요. 당시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전원 여성이었어요. 남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원 여성이 됐던 것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브리핑룸 동시 입장 인원을 제한한 영향이긴 하지만 언론사 내부와 정부에서 변화가 있었던 게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와 정부의 변화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Are now just getting the titles of chief White House correspondent. We see that this year with a number of women.
우선 각 언론사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여성이 맡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체마다 가장 실력 있고 좋은 경력을 가진 기자들을 백악관에 보내는데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공보 라인을 전원 여성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달라진 세상을 실감합니다. 사키 대변인도 여성이고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도 여성이잖아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m going to go with 7. I think we have more press freedom than many other countries, but I think we could do much better.
7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점 만점을 주지 못하는 부분,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I don't know if this is a popular opinion, but I tend to think the First Amendment is under attack. I think it's under attack from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가 공격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생기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언론 자유 현황에 대해 더 의견을 나누고 더 토론을 벌이고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Social media companies and the web service companies and the internet companies, whether or not that can be and should become an argument for them to be regulated.
기술 기업들의 언론 지배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특정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게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 여론 형성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기술 기업들은 기존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과 통제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여론을 통제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look, I think there's a basic absolute truth, and that is that every life has value. You're on this planet for a plan and a purpose, and whether you believe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삶이 저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념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신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죠.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여성을 이류 시민 취급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폭스뉴스 앵커로 활동하는 제시카 스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3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켈빈 쿨리지 대통령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미국의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은 중남미 지역 몇몇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국경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에서 반란이 벌어지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니카라과에서 아돌프 디아즈 대통령 반대파가 정권을 위협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미 해병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니카라과로 진격했고 보수 세력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과의 보수주의 정권을 지지하면서 1928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고 1933년까지 미군이 니카라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주둔하던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은 미국의 주도 아래 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가 공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범민주연합이 새롭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멕시코와 관계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1925년 멕시코의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 대통령은 멕시코가 광물과 천연자원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카예스 대통령이 제안한 변경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카예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과 종교 지도자들은 미국이 멕시코에 무력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은 표결을 통해 멕시코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외교관인 드와이트 모로우는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새 협정을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미국이 취한 조처는 여전히 미국이 중남미 지역 안보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물과 천연자원 통제로 빚은 멕시코와의 위기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도 미 해병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고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도록 도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1920년대 중남미 지역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보인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펼친 정책과 비슷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변화하고 이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인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를 바랐고 세계 분쟁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세계 여러 분쟁과 분리되고 싶었지만 실제로 미국은 더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거리를 둘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이미 세계 강대국이었죠. 1920년대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힘과 권력에 걸맞는 지도력과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유럽은 파시즘과 전쟁에 직면하게 되고 소련은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중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는 더 독립적인 국가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몇 년 안에 분명히 다가올 현실이기에 미국은 더는 과거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 분쟁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었어요.
1928년 미국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노선과 성향이 명확히 다른 두 후보와 정당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인기를 누리던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은 인도주의 구호 활동과 사업가로 유명한 허버트 후버를 대선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워렌 하딩 대통령과 켈빈 쿨리지 대통령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뉴욕 주지사는 19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른 전력이 있는 후보였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었고 전당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무려 95번이나 투표를 했지만 대선 후보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수없이 투표를 거듭하는 동안 결국 스미스 주지사는 경선을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1924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103번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존 데이비스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스미스 주지사의 대권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동부 도시 지역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의 주지사라는 만만치 않은 강점을 가진 후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공공의 통제 아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많은 보수적인 미국인이 자신의 새로운 정책과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념에 대해 걱정하고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후보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와 듀퐁 그리고 다른 주요 기업들과 일한 경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산업계 지도자를 자신의 선거운동 관리자로 선택했습니다. 스미스 후보는 이런 행보가 미국의 민간 사업 제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윌리엄 김 씨의 여섯 번째 사연, 미국인 신학생 만나보시죠. 새로운 땅에 왔어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어가는 사람의 입안에 든 사탕을 빼먹은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교화소에서의 경험은 수년 동안 윌리엄스를 괴롭혔고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윌리엄 씨. 그러나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씨는 그리고 두 가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민이 된 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처음 왔을 때 저를 신학교도 소개해주고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던 그 뉴저지 교회 누이들이 그 누이 사촌 여자 동생분이 그런 난민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희 집 있는 데까지 와서 문건 다 작성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저야 영어 아직까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 그 백문제를 CD를 넣고 계속 듣었어요.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은 거주 기간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됐고 이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각 백문제마다 첫 번째 번호 한국말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부르면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했는데 2013년도 12월 달에 첫 번째 시민권 시험을 쳤는데 단번에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좋은 경험, 두 번째 시험은 실전처럼 임했고 드디어 합격.
내가 이왕 미국 시민권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민권 합격되자 이렇게 하고 악을 먹고 열심히 밤잠을 안 자면서 발음을 거쳐가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이 1월 언젠가 됐는데 가서 합격됐습니다.
2008년 미국에 온 탈북 난민 윌리엄 김 씨. 2014년 미국 시민이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올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선서를 하던 날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 내가 고생 시작한 시절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밥 주워먹고 중국 땅 헤매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 취급 받으면서 헤매던 그 시절 또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생각났고요. 진짜 순식간에 그 기억이 쫙 가고 나도 당당한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 또 세계 최대 강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네.
감사함이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예전에 고생하고 정말 인간적이지 못 받았던 그런 생활이 보상받을 만큼 굉장히 의미가 크셨던 건가 봐요.
아, 제가 중국 땅에서 집 없이 밖에서 전 중국을 전전할 때 나올 꿈이 푸시한 방에서 잠자고 하얀 쌀밥에 고기국 배불리 먹고 어느 나라의 국민권을 취득해서 피해 숨어 다니지 않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보면서 비행기 타보는 것도 나의 소원이고요. 근데 미국 와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던 것 같고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북한 남성인 윌리엄 씨에게도 30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 시민이 된 윌리엄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여기 와보니까 신분이 없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외국 분들이든 한국 분들이든 중국 분들이든 내가 아무리 국적을 가졌다 그래도 없고 힘들고 한 사람들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자. 옛날 나 고생하던 사람들 생각나서 내가 고생하던 게 생각나서 그분들을 힘들어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윌리엄스는 펜실베니아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곳으로 이주한 첫 번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험난한 여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윌리엄스는 그 존재를 알고 싶어 기독교 신학대학에 가고 싶었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거 나는 그 신학교 학장 목사님께서 장학금으로 다 채워주셨고요. 학비를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라는 데 갔을 때 그냥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12살부터 학교라는 걸 못 가고 대형국 그 하던 제가 학교라는 데 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아무 사람들의 도움 인도 없이 브로커 없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두 나라 국경을 건넜던 그 생각을 하면서
20년이 넘도록 해보지 못했던 공부라는 일 쉽지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아 가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도 저한테 그런 암기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느라 하루가 꽉 찼습니다.
한 주에 주 5일을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는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오면 6시가 조금 넘으면 씻고 신학교 가면은 7시부터 또 신학 공부가 시작돼서 시간이 너무 딱 맞고 좋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대학교 강의였지만 역시 사람들 때문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또 솔직히 공부할 때 그분들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려고 서로가 저를 많이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은 찾아오셔서 저를 도와주니까 하나님 공부, 말씀 공부하는 걸 일부러 더 편하게 해석하면서 같이 공부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뭐였나요?
조직 신학이라고요. 율법 시대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지금 이 신학에 대해서 조직 신학이 제가 제 기억에는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설교 이런 준비랑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해보는 거를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때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그냥 계속 덜덜 떨었던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윌리엄 씨는 신학교 대학생이 된 지 거의 5년 만에 졸업장을 따게 됐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목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펜실베니아를 거치는 5년 동안 윌리엄 씨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됐고 미국 시민이 됐으며 기독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권유를 뒤로하고 기독교 목회가 아닌 또 다른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은 한 해의 감사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2021년 남은 12월 한 달 의미 있고 보람차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